어느새 31분이 됐군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잠시 놓쳤습니다. 아직 화면이 떴습니다. 현재 2명 시청 중. 차코놈님, 흥보형님, 홍보형인지 흥보형인지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가까이서 봐야 돼요. 홍보형으로 보여요. 고명희님, 그레스방님, 한사람님, 지대장님 반갑습니다. 젠디로저님 반갑습니다. 벌써 32분이 됐습니다. 네, 우글님 반갑습니다. 조미라님 어서오세요. 현재 14명, 14명 시청 중입니다. 정미광님 어서오세요. 네. 이 첫 번째 곡지는 강경화 남편의 요트 유람. 네. 뉴시서인지 뉴서시인지 뭐 수천억짜리 요트. 와,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거짓말을 과감하게 대범하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이거는 독자를 덩신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독자는 다 덩신이야. 수천억인지 그냥 숫자만 들어가면 돼. 수천억인지 수천원인지 3만원인지 상관없어. 한심한 것들이죠.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서 수천억 받아내야 돼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다른 동료 교수들과 세 사람이 여행을 하는 걸로 보는데 중고 요트라고도 하고 여행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온다면 이게 이제 코로나로 관련돼서 왜 여행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방송이 중단된 것 같아요. 제 화면에는 안 뜨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에는 괜찮아요? 다시 화면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제 모니터만 약간 이상했군요. 이건 이 양반들은 진짜 한심한 자들이죠. 잘 들여다보면 이게 미담이에요, 미담. 정부 방침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늙음하게 은퇴해서 재미있는 분들이에요, 재미있는 분들. 이런 건 오히려 장려를 해야 돼요. 코로나를 묻혀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국 코로나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지만 이건 문제되는 게 없죠.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진중권도 쪽팔려서 시비 안 하는 사소한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은 아니고 주로 이제 주변 외곽 세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진에서 이런 걸 하면 창피하거든. 개망신이거든. 근데 국힘당은 뻔뻔스러워서 본진이 이런 걸 해. 이런 걸로 외주를 주는 거라고. 참 눈치가 없네. 눈치가 없어. 우리 쪽에서는 이런 걸 해도 저 노빠들 중에서 삼류 노빠 저 아랫 동네들을 시킨다고. 국회의원들이나 그 노빠 중에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아큐정제를 보면 아큐와 소돈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서로 변발을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동안 교착돼 있고 막 이런 저질 싸움은 외주를 줘야지. 아유. 정의당도 한심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소한 걸 가지고 쇠말주의라 그러죠. 지역 말단적인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이 국민들이 보기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로남불 전략인데 국힘당이 쓰는 전략이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서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냐. 참.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이제 올바르게 하자 그러면 국힘당에서는 그런 너는 올바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기적으로 먹히는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하자 그러면 니부터 잘해라, 니나 잘해 이런 거는 원래 그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악역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인간들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건 원래 찐따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모범생은 열심히 하고 불량배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그래 네 공부 잘한다 이거지.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깨끗하냐. 그래 너는 길 다녀도 똑바른 길만 다니고 비가 와도 팔짝걸음을 하고 그래 네 양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거죠. 아유.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올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올바르지 않음이 노출되는 거예요. 원래 올바르게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다 비밀에 붙여. 월북자, 월북했다. 이거 비밀에 붙여버려요. 코로나 걸려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다. 발표도 안 해버려요. 코로나 안 걸리는 방법. 조사를 안 하면 돼. 검사를 안 하면 되잖아. 이게 이제 거짓말쟁이들 방법이라고. 일본이 그러잖아.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걔들 아예 검사를 안 해버리는 거야. 통계를 안 잡아버려요. 그리고 코로나도 폐질환까지 감금한 코로나를 찍게 하는 거야. 폐 CT 촬영을 해보고 폐 이상이 없으면 코로나로 발표 안 해요. 그 다른 나라들이 하는 수법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똑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작은 티끌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뭐지 방 청소도 처음에는 야, 대충 좀 청소하려고 했는데 청소하면 할수록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머리카락이 안 보여. 처음에는 커다란 뭐 쓰레기만 보인다고. 근데 청소를 하면 할수록 아주 작은 머리카락, 나중에는 하얀 머리카락도 보여요. 저는 이제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머리가 빠졌다는 걸 몰라요. 안 보여. 근데 방 청소를 30분간 하면 드디어 하얀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청소한 보람이 없잖아. 30분 동안 열심히 청소했는데 갈수록 시력이 발달해서 하얀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스승은 바람풍을 해도 제자는 바람풍을 해야 되고 부모가 무식해도 자식은 똑똑해야 되고 여당이 허물이 있어도 국민은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판으로 해왔다고 앞으로 계속 개판으로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여기서 포지션이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야당은 결국 여당이 더 열심히 하도록 채찍질을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역할이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국힘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영원히 없다. 그런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은 그 당, 공당의 그 대표라든가 실세라든가 뭐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고 저 외곽 세력이 할 얘기인데 이건 뭐 국민을 끌어들이는 장치라고. 와, 민주당 저 봐라. 지들이 깨끗하게 한다더니 더더럽다. 와, 유시민 봐라. 저 더더러워. 추미애 봐. 더더러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국민을 끌어들이면 끌어들일수록 자기들의 리더십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이제 원군을 요청하는 거야. 당나라 군대 데려오고 막 용병 고용하고 막 외곽 세력 동원하고 막 변희재 불러오고 진중군한테 부탁하고. 황당한 게 자기들이 할 말을 진중군한테 외주를 줘. 자기들이 민주당을 때리고 싶으면 어차피 자기들은 이제 말벌이 안 쓰니까 국힘당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중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번 한마디 해줘 막 이런 식이야. 기레기들도 마찬가지야. 기레기들도 이제 자기들이 칼럼 쓰고 막 민주당 비판해봤자 씨알이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진중군한테 또 페이스북 열심히 들여다보고 아 진중군 오늘 또 무슨 말 했네 하고 막 진중군한테 외주를 주는 거라고. 조중동이. 그러니까 조중동 칼럼니스트들 뭐냐고. 지금 진중권 혼자서 조중동 칼럼니스트 10명을 찜쪄먹고 있어. 그러니까 지들이 진중권을 띄워줄수록 그럴수록 조중동은 망하는 거야. 조중동 신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병신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내로남불 전략은 이 포지션 게임에서 치고 들어가는 영원히 이제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여당이 더 잘하도록 채찍질을 하는 그런 역할로 한정시켜버리고 대안 세력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대체 세력이 될 수 없다. 다음은 김두관 출생 수당 환영. 김두관 이 아저씨가 또 나도 대권 후보인데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어차피 여론조사에는 안 잡히잖아. 여론조사에 김두관 이름 들어간 여론조사 나온 게 있냐고. 없잖아. 그 근데 열심히 뭐 기본 자산, 기본 소득, 기본 대출 하면서 나도 대선 후보인데 하고 막 김두관이 명함을 돌려버렸어요. 별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 김두관 또 있다. 이낙연, 이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결이 아니라 이김이 대결이다. 이 대결은 너무 싱겁잖아. 그래서 김씨도 하나 끼워주자. 뭐 이런 얘기고. 다음, 월북 공무원 형 모자 쓰고 생쇼. 이 양반은 가족이 총출동해서 생쇼를 하더라고. 황당한 일이에요. 진정성이 1도 없어. 아니, 모자는 굉장히 멋진 중절모도 아니고, 미국 카우보이 모자 비슷한 거 희한한 걸 쓰고 나와가. 거기도 테두리, 까만 테두리 이렇게 두껍게 올렸어요. 그건 뭐라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 특이한 모자야. 거기다 선글라스를 딱 잡혔어. 와. 그것도 아주 새까만 걸로 막,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자기가 무슨 영화 배우냐고. 아니, 동생이 죽었는데, 형이 되어가지고 지금 영화 찍고 있냐고. 완전히 탤런트 뺨치고 연예인 저리 가라요. 뭐 하는 수작이냐고. 개념이 없어도 유분수지. 형이 동생을 모욕해도, 그렇지. 이중적으로, 가족 전체를 그 우선거리로 만들면, 이거는 너무 오버한 거예요. 어차피 수사하면 다 나오는데, 경찰 수사를 믿어봐야지. 지 공무원 아니야. 월북자 공무원인데, 공무원 가족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이건 자기가 엄청 미남이라고 생각하고, 야, 사진발 받는다고 막 신났어. 완전 나경원이야. 나경원 옆에 서면 막, 완전히 막 부부인 줄 착각하겠어. 와, 대단한 탈북 공무원, 월북 공무원 형입니다. 제가 볼 때, 인간의 그 도덕과 윤리와 이런 기본선을 엄청나게 넘었어요. 동생을 팔아서 국회의원 되겠다는 수작이 지금. 너무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죠. 동생이 그렇게 도박에 빠졌을 동안 형은 뭐 했냐고. 동생이 빚이 3억인데 형은 뭐 했냐고. 그것부터 반성해야지. 형이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으면 동생 왜 죽었겠냐고. 형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죽었지. 동생이 형을 단속해야지. 아니, 형이 동생을 단속해야지. 자기 식구들 동생 관리도 못한 형이 저렇게 또 동생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겠다고 막 선글라스 잡수고 막 모자 이만한 거 쓰고 막 조선시대 것도 아니고 막, 와, 그건 너무 그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어긴 아주 폐륜 행동, 폐륜 행동. 천하에 못된 호로자식, 호로자식. 어휴. 그렇게 죽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것은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작태입니다. 적어도 그 TV에 나오겠다고 모자 쓰고 막 선글라스도 앞쓰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면 안 되죠. 동생은 정부 일을 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아직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닌데 폐루했다는 증거가 있어. 폐루했을 가능성은 1도 없죠. 그리고 월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선을 넘으면 그게 월북이라고. 선이 딱 있어요. 요 선 위에 있으면 월북이고 요 선 남쪽에 있으면 월남이야. 월북했다는 증거 어디냐? 선을 넘어가면 그게 월북이라고. 휴전선이 장난이냐고. 민간인 휴전선 들어가면 사살해버려. 여러분이 실수로 막 비무장지대 들어가 봐. 총 맞아. 실수로 넘어갔던 고의로 넘어갔던 선을 넘어가면 총 맞아요. 테스트 해보라고. 저 철원으로 한번 넘어가 봐. 실수로 한번 넘어가 봐. 길을 잃어서 갑자기 실수로 막 철책선 넘어가 버리고 막 토끼 구르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멧돼지 구르는 줄 알고 막 지나가다 보니까 막 북한 땅굴이고 막 그래서 북한 땅굴 통해서 막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해. 영화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 실수로 한번 넘어가 보라고. 총 맞아요. 실수로든 고의로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실수로 넘으면 괜찮다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비행기 조종사가 실수로 막 휴전선 넘어 북한으로 가버리면 북한에서 막 남쪽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멋진 미담을 생각하시는가 본데 러시아 땅에 갔다가 비행기 떨어져서 279명이 죽었어요. 그 러시아에 가서 살려내라고 데모해보라고. 물론 이제 비행기도 선을 넘어갔다고 민간 비행기를 쏴버리면 안 되지만 클린턴 부시가 왜 GPS를 만들었겠냐고. 그것 때문에 만든 거야. 한국 비행기가 러시아 선을 넘었다가 추락했기 때문에 GPS를 만든 거라고.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소련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서 선을 넘지 말자 해서 GPS를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GPS를 왜 민간에 개방했겠냐고. 원래 GPS는 군사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GPS를 독점하려고 하다가 칼기가 러시아 땅에 떨어지니까 소련한테 항의해봤자 소용없다. 우리 민항기가 선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GPS를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내비 다 쓰고 있잖아. 그 내비게이션이 어디서 나오냐고. 다 칼기가 러시아 땅에 떨어져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그게 월선이다. 가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곡지는 국힘당의 외주 정치. 이제 나훈아까지 동원하더라. 와, 터키 부대 동원 안 돼. 개독 세력 동원 안 돼. 나훈아 세력 동원 약해. 월북자 동원, 윤석열 동원, 진중권 스카웃, 안철수는 오지 마. 그러고 막. 와, 동네를 다 불러와, 이제. 사업마다 지니까 막. 동네 애들 꼬맹이들 코 무슨 코 찔찔까지 데려와가지고 막 옆에서 돌 던지라 그러고 막 네 연탄재 가져와라 그러고 막 와, 안 되면 굴러가는 개똥도 주워서 던지고 막 완전 막가파 막가파 뭐 하는 수작이냐고 나훈아를 왜 동원해 와 나훈아는 그냥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 사람들 심리에 맞게 한 거예요 남진이라면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나훈아는 나훈아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추잡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변 세력, 외곽 세력을 이용하면 본진이 털려요. 옛날에 그 노무현 때도 노빠들이 너무 나대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봤어요. 노빠들 또 너무 나대면 안 돼. 태극기 세력, 이런 외곽 세력이 너무 나대면 안 된다고. 본진이 털리는 거예요. 아, 전쟁에는 그렇잖아. 외곽에는 참호 지키려고 하다가 본진이 털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진이 강해야 된다. 왜냐? 국민들을 개입시키다 보면 국민이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국힘당은 엘리트 정당이고 귀족 정당인데 귀족들이 이 농노들을 전쟁에 투입하면 결국 그 이게도 틀려요. 역사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 귀족들이 이제 전쟁이 계속 지니까 용병을 고용하고 농노를 전쟁에 투입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농노들이 처음에는 귀족들을 위해 싸우는 것 같지. 나중에는 그 농노들이 귀족을 위해 안 해요. 처음에는 귀족들이 불러주니까 농노들이 신나서 와, 와 귀족 만세하고 가지. 그러나 실제로 보면 역사에 보면 그런 식으로 귀족들이 농노를 이용하다가 그 역이용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정권이 농노한테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뭐 러시아 혁명뿐만 아니라 일본의 근대화 과정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귀족들이 그 농노를 동원하다가 굉장히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일단 미국의 남북전쟁을 하는데 남군이 나중에는 우리 흑인 노예도 전쟁에 동원하자. 흑인 노예가 수백만 있는데 왜 놔두고 군인으로 동원 안 하냐. 그럼 남북전쟁에 남군이 흑인 노예를 전쟁에 동원했다고 칩시다. 이기겠냐고. 본진 틀리는 거지. 지금 미통당이 국힘당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에요. 미국 남부 백인들이 전쟁에 불리하니까 흑인 노예를 전쟁에 투입하자. 전선에 투입하자. 그래서 실제로 그 남부에서 흑인 노예를 군에 많이 모집했어요. 모집했는데 총은 안 줬어.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지. 근데 그 중에 대다수가 탈영해서 북군으로 넘어와서 북군의 군대 가담해서 북군은 총을 줘요. 그러니까 남군은 흑인들에게 총을 안 주고 북군은 흑인들에게 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병사들이 남군이 동원한 흑인 병사들이 북군으로 싸운 거예요. 바보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곳저곳을 들 수 있어서 이쪽에서 1점, 저쪽에서 1점, 이래 티끌모아 태산, 안철수 전술로 여기저기서 막 1점씩 따보는 거야. 그러면 막,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티끌은 바람 불면 휙 날아가버려요. 멍청한 짓이지. 절대 정치는 티끌모아 태산하면 안 됩니다. 1점씩 따보아서 100점 안 돼요. 그건 돼지 세마가 똑같아서 그 곰이 연을 잡아서 옆구리에 끼거든요. 또 한 마리 또 잡으면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려요. 한 마리 잡았는데 옆구리 껴. 또한 마리 잡으면 두 마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마리 잡으면 계속 한 마리입니다. 네. 나훈아 댓글에 나훈아가 제일 미워하는 것은 기자 언론. 거시기 잘렸다고 루머 퍼뜨려서 열받아서 바지 내리려고 했어. 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여기 아마 10년 전 사건일 거예요. 그 이후 나훈아를 방송에서 못 본 것 같은데 10년 만에 십몇 년 만에 방송에 출연한 모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곡기는 딱 봐도 거짓말, 이건. 제가 뭐 이건 대의에 특별히 유감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 많아요. 흔해. 늘렸어. 연예인 다 그렇지. 이건도 어떻게 보면 연예인인데 이건하고 연예인이 다른 것은 연예인은 대본대로 하는데 이거는 아마추어니까 대본이 없을 게 아니냐. 이건이 진짜일 게 아니야. 이게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뜬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정성 1도 없어. 그냥 연예인이야. 딱 봐도 연예인이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어제도 했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건이 거짓말 한다. 이게 제 예상이었고, 결국 이건이 거짓말 하는 걸로 밝혀졌죠. 거짓말 한두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번 했어. 특히 피해자한테 거짓말 했어. 형이 붙여줄게. 형이라고 안 했죠. 내가 갚아줄게. 마치 서심서듯이 자기가 채무자인데 내가 해줄게. 자기가 베풀어준다는 뜻으로 시혜를 내리는 거야. 와. 그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입금할게 해놓고 입금 안 했으면 그게 거짓말이지. 저 세어보니까 대충 막 거짓말을 한 7, 8번 했더라고. 그 사건에만. 근데 이런 수완가들이 우리 사회에 늘렸어요. 이 수완가들을 저 같은 사람이 딱 꿰뚫어 보잖아. 딱 봐도, 아, 거짓말이네. 딱 걸렸어. 뭐, 동영상을 보니까, 뭐, 오지 탐험을 하면서, 배가 그릇을 흉내를 내면서, 엉터리 작살로 물고기 잡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왜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들고 있을까? 그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 포세이돈은 왜 이 삼지창을 들고 있냐고. 보통 창은 이제, 창날이 한 개죠. 이 창날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걸 화극이라 그러는데, 여포의 방천 화극은 송나라 때 생긴 거고, 이 삼지창이, 창이 세 개인 것은 물고기가 창의 꼭대기 찔리는 게 아니고 사이에 끼이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는 이렇게 정통으로 비늘 때문에 미끄러져가지고 잘 안 꽂혀요. 작살 좋은 걸로 해야 꽂혀. 아주 고무줄 센 걸로 해야 물고기가 꽂히지. 어지간해서 비늘 때문에 미끄러져서 안 꽂혀요. 그래서 끼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지창을 쓰는 거예요.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쓰는 이유 정도는 제거도 알고 있어야죠. 어디서 뭐 좀, 나좀 아는 사람이야 하려면 왜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쓰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이 양반은 나무 작살이 물고기를 잡는 원리를 모르겠더라. 기본적인 뭐 부비트랩 이런 거 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막 도마뱀을 잡아. 그러니까 아주 허접한 덫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도마뱀이 잡힐 확률은 한 100분의 1. 도마뱀 한, 그런 부비트랩을 한 100군데 설치하면, 한 열흘 동안 100군데 설치하면 아무리 잡힐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도마뱀 이만한 게 잡혀 있어. 그래서, 와, 이 양반 진짜 거짓말 잘하네. 방송은 다 거짓말이죠. 특히 그 김병만 나오는 정글족. 거짓말도 너무 나왔어요. 마다가스카르 사막이 없는데 사막이 있다 그러고, 근데 바닷가니까 개가 바글바글하게 오니까 밤 되면 개가 떼로 몰려와요. 막 개가 수만 마리 몰려와. 그러니까 사막개다 그러고, 없는 사막개를 막 만들어내. 마다가스카르 사막이 어딨어.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이 봤다면 진짜 마다가스카르 사막이 있고 사막개가 있는 줄알거 아니야. 근데 옆에서 보면 바다가 보여요. 잘 보면 바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그 동영상에서 바다 지운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겠냐고. 바다가 바로 옆에 바닷물이 있는데 옆에서 아 사막이다 사막 바다가 그리워하면서 아 물이 없어 물 입에 물이 있어 바로 10m 앞에 물이 있는데 아 물이 없어 그러고 막 생쇼를 하고 있는 거야. 와. 하여간 그 연예인은 그렇게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PD 잘못이지 그 방송국 잘못이지 연예인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딱 걸린 거예요. 타벌론 제가 봤을 때 진정성이 있어요. 그냥 해명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뺌하고 하지 않았어. 타보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 해명하는 별로 의미 없어. 왜냐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찍힌 거야. 찍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찍혔을 때 해명하면 더 얄미워. 이러면 내가 왜 당하냐고 피하는 사람이 있고 노면처럼 칼을 맞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타보려는 찌르니까 안 찌르려고 피한 게 아니고 죽이면 죽어주겠다고 그 칼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대위 같은 사람, 내가 왜 당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바보냐? 내가 호구냐? 나안 당해. 나 똑똑해. 온갖 잔대가를 다 굴려가지고, 이 생쇼를 한 거죠. 이게 다 들켜, 그런 거죠. 뭐, 일반인들에게는 몰라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다 들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완가, 그런 식으로 그 솜씨 좋은 남잘 이용하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자기는 피해를 1도 안 보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녀석이 나한테 칼을 빌려달라고 엄청나게 때려 쓰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인간이면 제가 빌려주죠. 근데 그 자식은 자기 칼이 있어. 자기 칼은 고급 칼이라서 옆에 깡도 쓸 수가 없고 내 칼을 써야 되겠다. 내 칼은 낡았으니까. 내 칼은 거의 썩었기 때문에 이거 옆에를 깎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써야 되겠고 자기 칼은 너무 근사한 도르코 50원짜리 칼날이기 때문에 내 칼은 10원짜리 칼. 왜 자기 50원짜리 칼을 아끼고 내 10원짜리 칼을 써야 되겠다고 그렇게 빡빡 우기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 막 즐거워할 거 아니야. 나의 50원짜리 칼은 필통 속에 딱 감춰놓고 김동렬 뛸빵 한 녀석 10원짜리 칼을 내가 써야지. 그게 인생 사는 즐거움이야.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약 올리고 골려 먹고 골탕 먹이고 뺏어 먹고 놀려 먹고 즐겁잖아.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지.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얼굴 표정이 딱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완가도 사회에 있어야 돼요. 이건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정치인은 딱 봐도 이건 같은 인간은 정치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무현 같은 사람도 있고 김종인 같은 인간도 있고 주호영 같은 쓰레기도 있고 이건 같은 인간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예인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연예인이 아니고 아마추어고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오해해서 떴는데 내가 봤을 때 연예인이야. 딱 봐도 연예인 체질이야. 완전히 카메라 빨 받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생존 기술이 너무 없어. 내한테 와서 배워야 돼. 내한테 와서 한 사흘 정도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나무에 오르는 거 이런 거잘 못하는 것 같아.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녀야지. 저 요즘 늙어서 잘 못하지만 꼬맹이 때는 나무에서 나무로 막 다람쥐처럼 날아다녔어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가. 나뭇가지 휘청휘청한 거고 매달리면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기 직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 마지막 꼭대기, 꼭대기, 나뭇가지 이 정도로 가늘어서 부러지기 1초 전까지 올라가. 그게 올라가면 바람에 흔들흔들하지. 그거 재미잖아.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즘엔 그런 그 시골 애들이, 촌놈들이 없어요. 다음 곡지는 노무현의 전쟁. 제가 노무현의 전쟁이라고 글을 썼는데 오마이뉴스 박도 기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역대 대통령을 평가했고 뭐 이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해요. 이 박도 기자가 특별히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 엘리트 먹물들은 다 똑같아. 주로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노무현이 한게 뭐냐? 4대 개혁 입법 한다더니 못했잖아. 김정삼은 뭐 하나회 척결하고 뭐 금융실명제 했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정희가 제일 많이 했고 박정희보다 이승만이 더 했고 이승만보다 일본 총독이 더 했죠. 일본 총독한테 상을 줘야 되나? 미친놈이에요.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실적 올린 사람이 아니야. 뭐 조선시대 임금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요런 제도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건 양아치야 양아치. 글자 배운 사람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실적은 박정희가 제일 많지. 이승만도 그 토지개혁하고 국민교육하고 좋은 거 많이 했어요. 건국에 공이 있다고. 근데 방향 제시가 틀렸으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정치인은 리더는 방향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실적은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제가 이제 바리새인의 율법사에 비유해놨는데 그렇다면 뭐 증거 대봐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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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실적 실적. 그게 전시행정 아니야. 네가 유태인의 왕이라면 증거를 대봐. 기적을 행사해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안 죽어봐.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 가져오는 놈은 양아치예요. 진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뭐 증거, 실적 이런 걸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에요. 그 전쟁 끝나지 않는 전쟁이 계속 가는 거예요. 노무현의 전쟁은 문재인에 이어서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 싸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거는 그냥 그 잡이야, 잡. 직업이라고. 그 김정삼이 왜 그거 했겠어요? 그 자기 직업이니까 했지. 직업이 대통령인데 그거 가지고 뭐할 거냐? 그때는 삼당 야합을 했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었지. 그러니까 막 금융실명제도 하고 하나의 체결도 하고 막 신났어. 삼당 야합의 성과죠, 그게. 중요한 것은 뭘 했느냐, 어떤 실적이냐, 이게 아니고 누가 했느냐, 누가 의사결정의 주체이냐, 이거예요. 국민이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일본이 하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경부선 철도를 닦은 거지. 그건 일본이 닦은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안 쳐줘. 그건 지워버려요. 하여튼 뭐 사이비 종교하는 사람들 급이다. 뭐 증거 대봐라고 성경책 갖고 와서 막 3페이지 다섯째 줄 여기 증거 찾았다. 증거하고 막, 와, 웃기고 있어. 성경에 아무 증거 없어요. 다 거짓말이야. 그런 식으로 증거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에 무슨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신앙이 아니지. 그 과학이지. 증거는 과학자가 하는 거고, 신앙인은 증거 없어요. 성경책 펼쳐놓고 증거 찾았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사이비입니다. 전부 그 사이비 종교예요. 그 기독교도 아니야. 양아치야, 그냥. 종교는, 신앙은 증거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은 증거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지. 증거 있으면 믿음이 아니고 과학이지. 근데 길거리 가면 뭐 성경책에 증거 찾았다고 그러고 막 7페이지 다섯째 줄에 있다고 그러고 막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의 전쟁은 국민을 전쟁의 주체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노무현이 제일 큰 공이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실무자가 하는 거고, 리더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불을 질러야 돼요. 그 전쟁은 영원히 가는 전쟁이에요. 그럼 그 전쟁, 노무현의 전쟁이 뭐냐?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전쟁이에요.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칸막이들이 있어요. 그 칸막이 안에서는 다 자기가 왕이라고. 뭐냐면 로마의 법은 가정집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내 집에서 내 마누라 패죽이든 내 종 때려죽이든 내 하인 엿먹이든 내 강아지 발로 차든 내 당나귀 목을 자르든 그거는 국법이 건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의사들은 의사가 간호사를 조폐든 의사가 환자를 성희롱하든 그거는 외부인이 건들 수 없는 성역이지. 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왜 세속 법원에서 재판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황이 재판하는 거야.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병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뭐 외부인이 병원에서 뭐 환자 성희롱했니? 뭐 환자 마취시켜놓고 뭐 킥킥거렸니? 뭐 환자 꼬치가 작다고 놀렸니? 뭐, 뭐. 그 의사 마비지. 의사는 성역이야. 의사 간호사를 패든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태우기를 하든, 의사는 간호사를 놀려먹고 간호사는 신입을 놀려먹고 그러잖아. 그건 외부인이 못 건드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다 정해요. 건드리지 마. 온갖 칸막이를 다 만들고, 아, 여기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는 이 바닥에 룰이 있어. 관동하고 관서는 전기가 틀려, 일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막 지역마다 철도 괴간이 달라. 뭐 협계, 뭐 관계, 막 중간계 다 있어. 그래서 저 지역 열차는 우리 동네 오면 안 돼. 경상도 열차는 전라도 가면 안 되고, 전라도 버스는 경상도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일본은 지하철 탈 때, 막 갈아탈 때마다 표를 다시 사야 돼.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 경기도에서 막 표를 끊어도 서울을 타도 되고, 서울에서 표를 끊어서 경기도 가도 되는데, 일본은 막 계속 중간에 표를 다시 사야 돼요. 칸막이 있는 게. 그리고 그걸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 아, 우리는 칸막이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수많은 그 칸막이들이 칸칸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야쿠자가 범죄 저지도, 아, 그건 야쿠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그 형님이, 야쿠자 중에 큰 형님 알아서 다 해결해야지. 자기들끼리 중재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 왜 그 또 경찰이 끼어드냐고. 야쿠자의 일은 야쿠자에게, 경찰의 일은 경찰에게. 경찰은 도둑을 잡고, 야쿠자는 도박꾼을 때려잡고, 그 나와리가 정해져 있어요. 절도범은 경찰이 잡을 수 있고, 도박꾼은 야쿠자가 자체적으로 때려잡는 거야. 그다 정해져 있어. 건들지 마. 도박꾼은 우리 야쿠자가 다 해결하는 거야. 경찰이 왜 도박장에 와서 털고 그러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사회냐고. 이게 전형적인 봉건사회, 봉건사회. 봉건이라는 것은 지방 영주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건데, 일본이 바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의 권력, 검사는 검사들의 권력,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구역 안에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검사들 지 맘대로, 의사 지 맘대로, 약사들도 지 맘대로, 한의사도 지 맘대로 막. 그럼 한의사들 중에 막 이상한 수법을 수술치료하고 막 그래도 안 건드려요. 그냥 한의사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규칙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칸막이를 만들고 수평적인 소통을 안 하고 그 패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나라가 조용하다. 의사 문제는 의사에게 맡기고, 간호사 문제는 간호사에게 맡기고, 검사 문제는 검사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면 적절히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사회가 잘 돌아간다. 이게 보수 꼴통 사상이에요. 반대로 그걸 없애자는 게 대성이고, 대성의 큰 세력에 가담하게 하는 게 진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울의 이 수평을 맞추는 건 정의가 아니에요. 팽이가 계속 돌아야 팽이지, 멈추면 죽어요, 팽이는.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배는 계속 항해를 해야 되고,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야 되는데, 비행기는 멈추면 그건 추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날아가기 이런 거 없어. 멈추면 바로 추락인 거예요. 그래서, 달리지 않는 자동차, 뭐, 이런 건 없어요. 달려야 자동차지, 멈추면 그 가마지 자동차가 아니야. 그래서, 움직이는 동적 상태에서 균형을 따라가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팽이는 치면 칠수록 더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더 안정되는 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진보라는 것도 마찬가지. 진보는 어떤 고정된 균형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SNS라는 것은 민중의 손에 총이 쥐어진 거예요. 혁명이 왜 생겼냐고. 자기 집에 다 총이 한 자루씩 있어. 그게 혁명이야. 그 러시아는 왜 혁명이 없었냐고. 러시아는 자기 집에 총이 없어. 농노들이 무슨 총이 있냐고. 농노와 시민이 다른 것은 농노는 총이 없고 시민은 총이 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총이 있으면 쏴버려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그 SNS라는 신무기에서 대중이 역사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노무현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 싸움은 한국 안에서 시작하지만 전 세계로 퍼져서 결국 전 세계가 한국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의 승부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주의로 특수주의를 깨는 것이 진보고 그것이 노무현이다. 그런 관점에서 뭐 하나의 어쩌고 뭐 금융실명제 어쩌고 이런 거는 안 쳐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고 김영삼이 대통령이니까 한 거고 삼당 야합을 해서 국회를 장악했으니까 한 거죠.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떤 실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의 주체는 국민이지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 이건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의는 없다. 넷플릭스 영화 헬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그 옛날 60년대에 보니까 미국 흑인들은 흑인 여성들은 다 백인 부잣집에서 가정부를 하고 있더라. 헬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흑인들은 흑인 화장실을 쓰고 모든 가정집에 흑인 화장실을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려고 했어. 흑인들은 흑인 화장실 쓰고 백인들은 백인 화장실 쓰고 남자는 남자 화장실 쓰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쓰고 좋잖아요.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면 이상하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은 남녀 공용을 해야 되나? 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냐고. 아예 막 화장실 평등하게 칸막이 자체를 없애버려. 중국 화장실. 중국 화장실 좋잖아. 남자, 여자, 뭐, 칸막이도 없고, 그냥 같이 우르르 앉아서 똥 누고, 얼마 좋냐고. 오줌 싸고, 막, 즐겁잖아. 옆에서 앉은 사람 궁둥이 다 보고, 막, 얼마 좋냐고. 그래서, 흑인 화장실, 백인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는 게 좋은 거냐, 이게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헬프라는 영화는 인종차별 영화예요. 물론, 인종차별을 반대하기 위한 영화인데, 옛날 기준은 인종차별 반대가 맞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인종차별 맞아요. 이거 알아보는 사람 제가 볼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 다시 말해서 그 넷플릭스 영화 헬프를 보고 아, 이게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치채는 사람은 그 영화가 문제 있다고 눈치채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부분 이 영화 좋은 영화네 그러고 막 세상을 바꾼 용기 있는 고백. 흑인 또 백인 화장실에서 똥을 누를 수 있어야 된다. 좋잖아. 근데 이 영화가 제가 봤을 때 차별이에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마이클 오우라고 유명한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제 아주 이 어려운 가정에서 부모 없이 고아로 이 집, 저집 떠돌다가 그 아주 부자 백인, 성공한 부자 백인 집에 입양되어서 미식 축구 선수로 성공한다는 아름다운 미담인데 이것도 인종차별이야. 그 흑인을 구해준 백인 부자 여성은 보수 꼴통이죠. 나는 보수 꼴통이지만 흑인을 돕는다. 보수 꼴통이라고 해서 흑인을 미워하겠냐 하고 막 그런데 이 영화 보고 제일 화낸 사람이 그 장본인 마이클 오 본인이라고 자기 영화인데 그 영화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호해준, 자기를 입양해준 엄마도 나오고 아빠도 나오고 동생도 나와. 그런데 마이클 오는 이 영화를 보고 왜 분노했겠냐고. 그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자기 부모 이야기야. 양부모. 자기 양부모가 자기를 구해준 영화를 보고 왜 이 흑인은 화가 났겠냐고. 이 영화를 만든 나쁜 새끼라고. 왜 마이클 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 이 영화라고 했겠냐고. 그 영화는 뭐 백인이 흑인을 도와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헬프라는 영화도 백인이 흑인을 도와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일본이 조선인을 도와주니 그 조선인이 감동해서 막 닭똥가도 눈물을 흘리고 실제 그런 일이 많았어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고맙다고 눈물 흘린 친일파가 없겠냐고. 일본인들이 일본에 가서 막 쓰면서 와 우리 일본이 막 저 야만적인 낙후한 조선인을 도와주니까 막 친일파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일본을 고맙습니다 그러고 막. 주호영, 김종인 다 와서 막 베니지에 진중권 와서 막 일본 만세 그러고 막 감동의 도가니야. 감동의 도가니. 이렇게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고. 조선 사람이 막 일본 총독 만세 그러고 막 일본 총독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냐고. 그 일본에서 막 상영하고 관객 천만 오고 막. 근데 오마이뉴스 같은 깨어있는 신문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온마이뉴스라고. 온마이뉴스 수준이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하죠. 온마이뉴스가 진보를 말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헬프라는 영화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는 일본 총독이 조선을 너무 잘 다스려 조선인들이 감동해서 송덕비를 세워줬다. 실제로 지방에 가보라고. 일본 아무개 송덕비 많아. 저 충청도에도 어느 하나 송덕비 때려 부숴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지방 곳곳을 돌아다녀봐. 일본인 송덕비, 친일파 송덕비 깔렸어.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냐고. 그 영화 찍어봐. 진짜 생각 없는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많아요. 수준이 떨어져, 수준이 떨어져. 이런 것 정도는 비판을 주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면 헬퍼라는 영화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는 인종차별 영화입니다. 근데 그걸 인종차별 반대 영화라고 포장해 놓은 거예요. 인종차별 영화를 인종차별 반대 영화라고 포장해 놨다고. 그 오마이뉴스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수준이 엄청나죠. 초등학생 수준. 뭐 초등학생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 보기 이거 좋은 영화야. 하여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 정의는 없어요. 그 없어. 절대로 없는 거예요. 흑인은 흑인 화장실 쓰고 백인은 백인 화장실 쓰고 남자는 남자 화장실 쓰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써야 되는가 아니면 남녀 공용 화장실 흑인 백인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남녀 공용 화장실 쓰고 그러면 흑인 백인 공용 화장실 쓰고 화장실 칸막이 다 없애버리고 막 궁둥이 보고 똥 누고 막 이게 좋은 거냐고. 흑인과 백인이 있는 게 아니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정의가 없어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뭐 어디에 정의가 있냐.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사이에 정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인이 백인하고 각자 화장실 쓰는 게 평등인지 아니면 공용 화장실 쓰는 게 평등인지 여기는 답이 없는 문제고 흑인은 오로지 인류 보편적인 싸움의 일원으로 전사 일원을 참여함으로써 그것으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는 절대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럼 흑인과 백인 사이에 절대로 정의를 만들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흑인 다수파로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미국에 흑인 더 많으면 그때 정의가 이루어져. 남아공에는 좀 정의가 있을 거야. 왜 남아공 흑인이 더 많거든. 미국은 백인이 흑인보다 숫자가 많아요. 백인이 흑인보다 숫자가 많은데 무슨 정의가 있어? 정의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정의에 이룰 수 있는가? 성소수자는 숫자 적잖아. 5%밖에 안 되는데 95%가 이성애자고 5%가 성소수자인데 어떻게 정의를 만들 수 있냐고. 화장실도 막 게이 칸 만들고 막 레즈비언 칸, 남자 칸, 여자 칸, 게이 칸, 레즈비언 칸, 그러면 양성계좌는 어느 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정의가 없어. 정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정의는 뭐냐? 인류의 진보를 위한 대성의 큰 싸움에 게이든 성소수자든 동성애자든 레즈비언든 이성애자든 모두 참여함으로써 동등한 전투의 일원으로 싸움함으로써 정의에 실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 정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이루려면 결국 인류 단위의 큰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정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고정된 상태, 저울의 균형이 딱 맞는 상태는 균형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사람 키가 작은데 균형이 딱 맞으면 키가 작은 사람 손해지. 다시 말해서 저울의 균형이 맞는 것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절대로 정의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전쟁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달리는 동안 말이고 비행기는 날아가는 동안만 비행기고 움직이는 동안, 진보하는 동안, 게임에서 계속 이기는 동안, 다수 대성이 소성을 이기는 동안, 보편의 특수를 이기는 동안만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떤 고정된 정의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화장실 같이 서든 따로 서든 그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계몽주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무현의 전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수의 세력에 가담해 있는 그것이 정의인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정의는 부자하고 빈자가 있는데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해서 부자도 유죄, 뭐 빈자도 잘못하면 유죄. 이게 공정할 거예요? 안 공정해. 이게 공정한 게 아니라고. 그럼 북유럽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교통사고를 해도 부자가 사고를 내면 더 많은 벌금. 가난뱅이가 사고를 내면 더 적은 벌금. 부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 1억. 그래서 부자도 교통사고 내면 벌금 5만 원. 뭐 교통 그래 부자가 신호 위반하는데 벌금 5만 원이라 이거는 부자한테는 벌금을 안 때리는 거 아니야. 이게 공정한 거냐고. 이재용이 신호 위반하면 벌금 4만 원. 이게 벌금이냐고. 참 이재용한테 4만 원 벌금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만 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벌금 안 내. 4만 원 벌금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는 없어. 그래서 부당한 투쟁이 있을 뿐인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언제나 부재가 원인이다. 이거는 존재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 부재가 원인인 경우도 있죠. 근데 언제나 부재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 원인일 때는 아, 저것이 원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존재를 낳은 상부구조에서 뭔가가 부재해서 저 괴물이 태어났구나 이럴 때면 그 차명진이 존재잖아요. 차명진의 존재가 국힘당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국힘당의 잘못된 시스템이 차명진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차명진 죄가 없어. 어리광대지. 차명진은 자기도 밥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민경욱도 그렇고 이현재도 그렇고 다 배현진도 그렇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차명진 욕하면 안 되고 차명진의 존재가 국힘당의 망한 원인이 아니고 그런 차명진을 걸러낼 공론이 왜 국힘당이 없었느냐 시스템이 왜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여튼 어떤 것이 존재가 문제가 된다면 이 존재를 방치한 시스템의 부재를 우리는 원인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 언어의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언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입자를 중심으로 말을 하거든 보통. 그래서 구조론 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건데 간단한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입자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좌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질 중심의 언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앞이냐 뒤냐 전진이냐 후진이냐 이렇게 말하면 헷갈린다고. 앞으로 가라 뭐 뒤로 가라 이게 어느 쪽이 앞이냐고 내 기준은 앞인지 상대방 기준은 앞인지 이걸 모르잖아. 일단 앞날이라고 하면 앞날이 내일인지 지나간 날이 앞날인지 이건 우리말에도 막 헷갈려요. 영어에도 막 헷갈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데 송신자와 수신자 이렇게 방향을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울처럼 반대로 보인다고. 어떤 사람도 거울이 좌우로 보이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니고 앞뒤로 바뀐다 그러는데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라고. 거울이 좌우가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앞뒤가 바뀌는 거지. 근데 일단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왼손잡이인 것처럼 보인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거울에 있는 사람이 왼손을 흔들어. 그러니까 내한테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사실은 그 손이 오른손이야.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른쪽, 왼쪽, 앞, 뒤 이런 걸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표를 쓰자. GPS를 쓰자. 위치를 말해봐라. 아, 내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위치가 어디냐. 위도, 경도, 고도, 속도, 방향 이 다섯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정지해 있는 것은 위도, 경도, 고도만 이야기하면 돼. 근데 움직이는 것이라면 움직이는 것의 위치를 표현하려면 위도, 경도, 고도, 속도, 방향 이 다섯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아, 요놈이 지금 어디쯤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당연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도, 경도, 고도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위도, 경도, 고도만 가지고는 GPS도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섯 가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고정된 것은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위도, 경도, 고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 구조론이 언어라는 거죠. 근데 언어 분야도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런 좌표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음악도 막 좀 깊이 들어가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나온다고.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그게 없었어. 궁상각주가 있긴 했지만 대충 했어. 대충 막 가야금은 가야금 치고 막 북은 북치고 피리는 피리 불고 막 각자 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보 필요 없어. 그냥 각자 따로 산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물놀이 하면 다 각자 치는 거야. 악보 없어. 근데 악보가 나오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고. 그림도 소실점이 나오면서 갑자기 점프를 해버려요. 엄청 복잡해져. 그렇듯이 이 어느 분야든 깊이 들어가면 관측자의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자체의 질서, 자체 대상 안에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 그 안에 내부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중심으로 말을 하자. 이것이 구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좌표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말하는 게 좌표인 거예요. 플러스로 말하면 그건 좌표가 아니야. 그럼 내가 돈을 10원 주었다 그러면 아 내가 돈을 10원 주었어 이러면 안 되고 누군가가 10원을 떨어뜨렸어 그래서 내가 그걸 봤지 이렇게 말해야 돼. 말이 좀 길어지.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문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말하면 뭔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플러스 상황도 마이너스로 말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로 말하는 것은 내 오른쪽 뒤쪽, 앞쪽, 옆쪽, 위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로 말하는 것은 좌표 중심으로 GPS, 위도, 경도 이렇게 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변화는 자리 바꿈이고 모든 자리 바꿈은 이 이탈이 먼저고 도입은 나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가는 게 먼저. 전기도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거라고. 마이너스가 먼저예요. 모든 것은 마이너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플러스에서 움직이려면 굉장히 뭔가 복잡해져요.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 자체적으로 플러스를 할 수가 없어. 그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상태는 안정된 상태이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그 플러스가 되면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냐 모순의 해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순이 있다는 전제로 그 모순이 해소되는 게 마이너스예요. 뭐 빠져나가서 모순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근데 플러스라는 것은 그 플러스가 들어올 빈자리가 포지션이 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연에서 플러스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말한다는 건 항상 시스템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게이 때문이다. 이게 다 동성애자 때문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이게 다 좌파 때문이다. 이게 다 문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대상을 찍어서 저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사고고 이게 다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다. 이게 다 제도가 없어서 그렇다. 상부 구조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이너스 접근법이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원래 마이너스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일단 부자는 어떤 사람이 그 삼성 이병철 집에 집 앞을 지나가면서 봤더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꼭대기 탑을 쌓아서 묶어놨다는 거예요.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와 쓰레기 봉지까지 꽉꽉 채우고 발로 밟고 봉지가 터지니까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와 그 봉지값 얼마 한다고 그거 아끼려고 말이야. 부자들 더 무서워. 왜 그럴까요? 빈자들은 10원 1원 먹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어차피 의미가 없어. 근데 부자들은 단돈 10원이라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마이너스를 못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가진 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자들이 더 무섭고 그렇다면 혼자 돌아다니는 수컷 곰은 성질이 착해요. 근데 새끼를 거느린 엄마 곰은 굉장히 난폭해. 엄마 곰을 건드리면 특히 엄마 곰의 새끼를 건드리면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호랑이와 엄마 곰이 싸우는 동영상도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엄마 곰 등에 새끼 곰 두 마리가 붙어 있어요. 새끼 곰이 딱 엄마 곰 등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근데 호랑이가 졌어. 그러니까 새끼 곰을 거느린 엄마 곰은 호랑이도 이길 정도로 사납다는 거죠. 그냥 뭔가 가진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도 뭐 그렇거나 말거나.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뭔가 가진 걸 뺏으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인간이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가족이 없다고 치고 우리 다 고하고 막 부족민이고 부족민은 가족이 없어요. 있어도 안 친해. 그러면 공부 안 해요. 저 브라질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뭐 부족민 왜 공부 안 할까요? 왜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공부를 덜 할까? 왜 유태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까? 유태인하고 한국인이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도 가족이 있긴 있지만 히키코모리라서 집에 박혀 있으면 부모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일본은 가족들이 다 각자 자기 방에 짱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안 친해요. 그래서 일본은 그 딸이 남자친구를 자기 방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문을 따로 만들었어. 그래서 딸을 출입문 따로 있어. 그래야 남자애하고 연애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안 해요. 공부하는 이유는 가족 간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연결을 붙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끊어져 있어. 그래서 대학 진학률도 낮고 굳이 대학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졸업해도 뭐 알바 뛰면 일본은 프리터적으로 충분히 먹고 살죠. 그래서 저 아프리카나 부족민들이 가난한 이유는 가족이 없거나 희미하기 때문이고 그거는 이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걸 하나씩 끊으면서 인간이 강해지는 거예요. 다 끊으면 이제 죽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취직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끊으면 히키코모리도 집에서 자기 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왜 히키코모리가 집에서 안 나올까? 밥을 주니까 안 나오지. 밥 준 사람이 있어요. 히키코모리에게 밥을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군인들도 밥을 안 주면 전쟁을 안 해요. 그래서 뭐든지 끊으면 그 사람을 100% 통제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은 항상 그 라이브 상태, 온웨어 상태, 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자에 머무르려고 하고, 빈자도 계속 빈자에 머무르려고 해서 열심히 일을 안 해요. 노숙자도 계속 노숙자에 머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뭔가 연결 상태가 있어요. 그 연결된 것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 연결 상태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처럼 칸이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는 나라는 잘 살 수가 없고 부족민처럼 아예 칸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잘 살 수가 없고 칸이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흥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계속 흥하려면 칸막이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 한문이 너무 어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가운데 뻥 뚫려 있다 보니 칸막이가 너무 없어서 연결될 외부가 없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럽은 아랍과 지중해와 아프리카와 인도와 아시아로 그리고 게르만족으로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된 촉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냥 그게 너무 많아도 안 돼요. 프랑스처럼 사방으로 연결된 나라보다 독일이나 그 북유럽, 영국처럼 스페인처럼 좀 귀퉁이의 나라들이 또 강하다고.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가운데 끼어 있으면 안 되고 약간 개방되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정밀하게 디자인하면 좋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주장을 할 때, 합리적인 주장을 할 때는 뭔가 좌표를 먼저 정하고 연결된 상태, 시스템, 완전히 완전한 상태를 먼저 정하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그것이 맞는 이야기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 작용해서 상대방이 보면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소통은 실패가 일어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72명이 시청 중입니다. 61분이 지났군요. 네. 참여해주신 72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